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표제어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모세의 저작을 지지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신명기 31장부터 32장에 적혀 있는 모세의 노래와 언어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그 모세의 언어들이 이 시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티끌은 산산이 부서진 잔해들을 뜻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죽게 되어 땅속에 묻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허무하고 유한한 모습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유한하고 허무한 삶이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시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년은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이지만 영원한 삶을 사시고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4시간씩 나눠 초경, 2경, 3경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경은 약 4시간 정도 되는 밤의 한 부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이 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한순간에 홍수에 쓸려 나가는 것처럼 잠시 잠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적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한 인생의 한계와 또한 인생의 유한함의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8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감추인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며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계와 연약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평안함 가운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며 지금과 같은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9절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천년을 한순간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70년, 간건하면 80년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작은 것이며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삶 안에는 수고와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로 작고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한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심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건 역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입니까?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올바르게 인식해야지만 전능하시고 권능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죄인을, 그런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즉 나의 한계와 나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야지만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처럼 세상의 창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는 모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이 백성들의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의 삶을 활력 있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지난 날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날은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16절은 권능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즉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기도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전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실 뜻을 거두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민족의 앞날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높은 산이 아니라 평탄한 평지가 되고 홍해는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폭풍치는 바다는 고요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그 한계와 연약함에 빠져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